띄워보겠습니다. 아직 창이 뜨지 않았습니다. 네, 창이 떴습니다. 화면에 이상이 있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4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구조론 내용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박신타마리님, 우선님, 박미희님 반갑습니다. 현재 구독자는 3470명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이 민희진 사태가 일어나서 방시혁과 좌충우돌, 건곤일척, 용쟁호투 한바탕 길거리 개싸움을 하는 바람에 조회수가 조금 늘어났어요. 아, 보니까 3,100회, 와. 제가 사이버 렉가를 좀 했는데, 조회수가 3,100회면 간만에 이 시청자가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방시혁 편을 드는 사람도 있고, 미니진 편을 드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뭐, 개재씨라서 그런 게 아니고, 개재씨라는 말이 가만 보니까, 나 같은 나이대의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44살이면, 그 양반도 개준마냐? 개준마인지, 개재씨인지 잘 모르겠지만, 동병상련, 같이 늙어가는 주제에 말이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같이, 뭐, 아이돌 이런 거 다 싫어하는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는지, 못 부르는지 알게 뭐야. 근데 관심 없고,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뛰어들면 안 돼요. 전문가들이 오판한다. 항상 제가 주장하는 게, 건조하게 시스템을 봐야지, 내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호성심 때문에 자꾸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그런다고. 100미터 미인이란 말 있잖아. 멀리서 보는 게 미인이라고. 가까이서 보면 화장발이야. 멀리서 보자고. 왜 이게 멀리서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그, 배신한 쪽이 이겨요.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잖아. 누가 이겼어? 윤석열이 이겼어요. 배신자가 이긴다고. 근데 길게 보면 윤석열이 졌잖아. 왜 첫 게임은 윤석열이 이기고, 두 번째 게임은 지는가? 사람들이 배신자를 처음부터 처단을 안 해요. 왜냐? 재밌잖아. 호기심 때문에 일단 지켜본다고. 저 자식이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나대냐.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지. 그것이 궁금하다. 근데 알고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허풍을 많이 치면 제 양반이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개소리를 할까. 호기심 때문에 와 일론 머스크 만세 하고 막 일바가 생기는 일바. 뭘 빠야 되더라. 머스크 바가 생기는 거죠. 조금 지나면 아, 저 인간 또 알쪼다. 나하고 별 차이 없다. 한 끗 차이였다. 미세한 차이예요. 천재와 바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큰 시선으로 좀 넓게 폭넓게 긴 호흡으로 보는 거죠. 근데 보통 보면 아주 길게 보면 방시혁이 잘못한 거예요. 원래 이런 건 하면 안 돼. 아주 짧게 보면 민희진 편을 들어야 돼요. 당장 아깝잖아. 일단 가수 키워놨는데 아깝잖아. 조금 중간으로 보면 또 방시혁 편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 산업구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게 없어. 다 안 돼. 한국은 무슨 똥배짱이라서 용가리 통뼈라서 이게 되냐? 일단 지켜봐야죠.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도 안 되는 걸 되게 했고 일론 머스크도 안 되는 걸 되게 했다고. 방시혁도 안 되는 걸 되게 한다 그러면 한번 봐야지. 혹시 아냐고. 스티브 잡스가 뭐 한다고 할 때, 제 인간 안 돼, 안 돼, 안 돼. 하고 투자 안 하는 사람은 다 거지 됐죠. 혹시 아냐 하고 투자하는 사람 돈 벌었어. 마찬가지로 일론 머스크가 뭐 한다고 할 때, 택도 없어. 전기차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100년 동안 전기차는 달라진 게 없어. 이런 사람은 돈 못 벌고, 혹시 아냐 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마찬가지로 방시혁이 저런 그 멀티랩을 안 돼요. 원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돈 벌었잖아. 원래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이학은 재능이 있고 잡스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잡스가 한 게면 전화 200통 한 거예요. 오전이학은 컴퓨터를 만들었어. 자기가 직접 만든 거야. 직접 만든 사람보다 전화 200통 한 잡스가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따지면 에디슨도 마찬가지예요. 에디슨은 자기 스스로 발명한 건 추가한 게 하나밖에 없어. 에디슨이 발명했던 3000가지 전부 남을 거예요. 근데 에디슨은 조금 더 개선을 시킨 거죠. 조금 더 발전된, 진보한 걸 만들었고, 에디슨은 남들 거 뺏긴 거는 열심히 뺏겼는데, 자기가 진짜 발명한 거는, 아, 안 돼! 하고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뇌구조가 그런 게, 내 자식은 왠지 못생겨 보이고, 자기가 만든 거는 왠지 이게 안 팔릴 것 같고, 남이 한다 그러면, 물린다 보다. 다른 사람이 전구를 만들어도, 나도! 그렇게 에디슨이, 남이 만든 것은 엄청 막 열을 올려가지고 훔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빼오고, 세배오고, 들치기, 날치기, 소매치기 다 해가지고 해먹었는데, 진짜 자기가 발명한 거는, 에, 이거 안 돼. 그러고, 부하들이 추금기간 팔아보죠. 그러니까, 니가 팔아봐. 했어요. 그래서 부하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추금기, 에디슨이 팔 생각을 안 해서 부하가 파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재능보다 시스템이 더 위기다. 재능은 관우 장비, 시스템은 유비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갈량의 재능, 관우의 재능, 장비의 재능, 이걸 높이 평가하고 유비는 쪼다, 그러고, 유비는 덩신, 머저리, 이렇게 잘못 알고 있다고. 삼국지를 다시 읽어봐야 돼. 나 진짜 안타까운 게, 조금 IQ가 돌아가는 사람은 삼국지의 진짜 주인공은 유비고, 그 삼국을 다 설계한 사람이 유비예요. 판 자체를 설계한 거예요. 유비가 자장군인데, 자장군이면 알아주는 거예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유비가, 제갈량이 왜 유비 밑에 들어가지 이렇게 개소리 하고 있는데, 당연히 유비 밑에 들어가야지. 그, 송권이 뜬 건 그 나중이라고. 송권은 조조한테 항복하려고 그랬어요. 송권은 병사 3만 명 밖에 없어서, 별거 아니었다고. 어느 바보가 미쳤다고 송권 밑에 들어가겠냐고. 적벽대전을 이기고, 그 이후에 뜬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미니집도 보니까 전부 상당한 많은 말을 원인과 결과를 바꿔놨어. 원인이 앞에 가고 결과가 뒤에 왔는데 이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착시현상에서 결과와 원인을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죠. 누구 편을 들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스템을 봐야 된다. 구조를 봐야 된다. 그것이 인류의 희망이다. 우리는 단체전에 강하지 개인전으로 하면 우리가 아프리카를 못 이겨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아프리카 사람 체력이 좋아. 개인 경기로 가면 마라톤, 케냐 사람이 1등부터 10등까지 싹 쓸어버려요. 중국 선수는 케냐 선수 4명을 페이스메이크로 수입해가지고 가짜 승부 경기 조작을 했는데 정상적으로 경기를 하면 마라톤 경기는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케냐 사람이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한국인은 절대 이 마라톤을 못 이겨요. 그럼 한국인은 뭘 했냐?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단체전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희망 그곳에 있다고. 그것이 구조라는 거죠. 이런 이 구조의 진실을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공자 선생이에요. 공자 외에는 인류 중에 그 많은 그 천재, 달인, 철학자 중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석가모니는 글자가 없었어요. 글자가 없다 보니 뭔가를 알긴 했는데 꼼수, 뭐 요령, 뭐 이런 그 편법 그런 거를 좋아했어요. 왜 석가는 이상한 짓을 자꾸 시켰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 글자가 없었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자도 마찬가지. 노자도 뭔가를 아는 양반인데 이 양반도 글자를 책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자기 혼자 생각한 걸 이야기한 거고 성문지기가 그 받아 적은 거예요. 공자는 그래도 자기가 춘추를 썼잖아. 공자는 자기가 책을 썼다고. 공자는 글을 읽고 책을 쓰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노자는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머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언어로 전달할 수 있을까 없다. 자세를 한 거예요.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거는 뭐냐면 내가 도를 알아도 그걸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는 없다. 내가 글자를 몰라. 노자는 글자를 모르니까 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글자를 알아서 써야지. 소크라테스도 이 책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저술한 적이 없어. 그 소크라테스는 야, 세상에 진리가 있다. 우리는 다 빅맛이다. 우리는 다 덩신이다. 머저리다. 우리는 다 개소리를 하고 있다. 진리가 있는데 왜 우리는 개소리를 하고 있을까? 이걸 발견한 사람이 소크라테스지. 그럼 진리는 뭐냐? 공자가 말했죠. 수리부작, 온고지신,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소통의 장벽을 넘어가는 조절장치, 의사결정 구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런 이 중대한 이야기를 누가 했냐면 제가 하는 거죠. 제가 공자가 한 게 아니고 저는 공자가 뭔가 느낀 것을 해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자가 구조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공자가 뭘 알아.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지. 공자는 지금 서성이기 때문에 소통의 장벽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계인의 비유를 해서 말하는데 제가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아프리카 부족민들한테 돌도끼를 갖다 주면, 쇠도끼를 갖다 주면 쇠도끼 던져버리고 돌도끼로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인 탐험대들이 아프리카 정글을 통과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돌도끼를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이 쇠도끼를 사용해보면 어떠냐. 그렇게 사람들한테 가르쳐줬어요. 쇠도끼를 나무 자른 방법을 다 알려줬어. 3개월 후에 다시 그 말을 지나오면서 3개월 동안 그 아프리카의 문명이 발생한 게 아닐까. 아프리카 아니고 아마존 같아요. 아프리카는 쇠도끼 있었어요. 아프리카는 쇠도끼 있었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정정. 아마존의 정글족이 그 사이에 이 돌도끼 문명에서 쇠도끼 문명으로 진보한 게 아닐까 하고 막 흥분해서 가슴이 쿵덕쿵덕 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보니까 다시 돌도끼로 돌아가 있어. 그러냐. 주술사가 저주를 걸어버린 거예요. 저 쇠도끼에는 악마가 씌여 있다. 왜냐면 쇠도끼 들고 까불다가 또 한 명 다쳐. 다리 부러지고 발가락 찢고. 그래서 주술사가 와서 쇠도끼 악령아 물러가라 하고 저주를 걸어버려가지고 아무도 그 쇠도끼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하려는 그 소통의 장벽. 그걸 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 카고 컬터. 이게 뭐냐면 폴리네시아 섬이 굉장히 많은데 무려 40개나 되는 섬에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을 부두교라고 하는데 뭐냐. 부두를 닦아. 또 비행기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 허수아비로 막 이것저것 미국 성조기도 걸어놓고 막 사열식도 하고 국기 하강식도 하고 막 이상한 걸 해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가 섬마다 다 있어. 그럼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전파가 되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은 카누를 타고 다니는데 카누 타고 저 섬까지 못 가. 그래서 이 섬에서 저 섬으로 사이비 종교가 건너간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무수히 많은 섬에 다 사이비 종교가 하나씩 생겼는데 교리가 똑같아. 그래서 이제 그 섬에 있는 족장을 불러다가 미국으로 견학을 시켜줘요. 공장에 견학을 시켜줬다고. 그래서 이 우리가 있는 이 옷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하느님이 주는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든 거다 하고 알려줬는데 추장이 아 맞네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갔어요. 근데 추장을 돌려보낼 때 통조림을 이만큼 갖다 준 게 그게 실수였어. 나중에 가보니까 화불교가 다 더 번성했어요. 왜냐면 추장이 막 화불을 이만큼 갖고 왔어. 통조림도 갖고 오고 신발도 갖고 오고 더 화불교가 번창해버린 거예요. 그 비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면 그 부족민들이 다 바보가 IQ가 떨어지나 덩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외계인이 지구에 와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섬 뭘 처음 방문한 이방인은 그 섬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외계인이 지구에 방문한 거예요. 큰일 난 거야. 외계인이 지구에 오면 지구를 소독합니다. 지구를, 인간을 80억을 싹 죽여. 큰일 났어.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관문, 그게 뭐냐, 부두죠. 그래서 열심히 부두를 만드는데, 그래서 부두교라는 말도 있고, 활주로도 닦고 비행기 타고 올지 모르니까 외계인은 비행기를 타고 온다. 그 관문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을 발생시켰다는 그 자체에 굉장히 흥분해버려요. 야, 우리도 권력이 있다. 와, 족장님은 권력이 있어. 족장님은 백인들하고 소통할 수 있어. 족장님이 라디오 가지고 뚜루룩 해버리면 백인들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나와. 와, 이건 족장님의 마술이야. 와, 우리 족장님은 구세주야. 메시아야. 재림 예수야. 와, 우리 족장이 알고 보니까 재림 예수였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한테 이상한 걸 배워가지고 선교사들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루치코치로 엉터리로 기독교를 배운 것이 이제 화물교로 둔갑한 거죠. 재림 예수가 오긴 오는데 족장님에 의해서 통조림을 가지고 온다. 신발을 가지고 온다. 옷을 가지고 온다.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그 섬에 똑같은 화물교가 다 생겼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문명인들도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 영국인들도 자기 나름의 화물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저 폴리네시아 섬의 그 부족민들이 띠라다. 화물교를 믿다니. 기독교는 안 띠라냐. 불교는 안 띠라냐. 유교는 안티가 다 똑같아. 좀 더 세련된 화물교와 좀 더 무식한 화물교가 있을 뿐이지 똑같아요. 종교의 본질은 똑같은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요만큼의 차이도 없어. 80억의 인류가 전부 화물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부 화물교 신도야. 80억이 다 신도야. 다 족장 섬기고 있어. 한동훈 족장, 윤석열 족장, 다 족장 숭배에 빠져 있잖아. 다 뭐 윤석열이 구세주야, 한동훈이 재림 예수야, 한동훈이 부활해서 국힘당을 살릴 거야, 한동훈이 3년 만에 부활해서 국힘당이 무덤 속에서 뻘떡 일어날 거야, 다 이러고 있다고. 멍청하긴. 아서 C. 클라크라는 SF 작가가 한 얘기인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우주에 우리만 존재하거나, 하나는 그렇지 않거나. 다시 말해서 우주에 외계인이 빠글빠글하거나 아니면 지구인밖에 없거나 둘 다 끔찍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결정하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 스위치가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다. 이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인류 모두를 죽일 수 있다. 이 스위치를 눌러버리면 인류 모두를 살릴 수 있다. 둘 다 끔찍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야, 천국은 좋고 지옥은 끔찍한 거 아니야. 내가 봐도 천국이 더 끔찍해. 천국에 가면 애를 계속 낳으면 어떻게 될 거야? 천국에 가서 애기를 안 낳으면 다 불임이냐? 이거 골치 아파. 제가 볼 때는 천국에서는 인간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끔찍하고, 지옥에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끔찍하고, 천국도 끔찍하고 지옥도 끔찍하고, 외계인과 교류를 해도 끔찍하고 교류를 안 해도 끔찍하고, 어느 쪽이든 끔찍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소통의 장벽이라는 거죠. 공자가 지적한 게 바로 이거예요. 장벽을 넘어도 끔찍하고 장벽을 넘지 못해도 끔찍하다. 일단 부부 사이에 장벽이 있어요. 근데 부부 사이에 완전 소통이 일어나버리면 부부가 남편이 마누라 똥구멍까지 다 알고 있다. 끔찍한 거예요. 마누라가 내 어릴 때 창피한 일을 다 알고 있다. 끔찍한 거죠. 부부 사이에 벽이 있어야 돼요. 부부 사이에 알 건 알고 모를 건 몰라야지 모든 것을 다 한다면 그게 근친혼이야. 왜 형제끼리 결혼하면 안 될까? 왜 아빠와 딸이 결혼하면 안 될까? 서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빠는 딸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딸은 아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결혼하면 안 돼. 오빠와 여동생 서로를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결혼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오빠는 여동생이 털이 많은 것도 알고 방귀 뀌는 것도 알고 똥 싸는 것도 알고 기저귀 갈아 끼우는 것도 봤고 다 봤어. 어릴 때 오줌 싸고 똥 싸는 다 봤잖아. 그러니까 오빠의 머릿속에는 여동생이 오줌 싸고 똥 싸고 방귀 뀌고 털임하고 다 알고 있다고. 그게 알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소통의 장벽이 있어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는 즉시 근친혼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걸 좋아하는데 만약 인류 전체가 다 평등하다. 인류 전체가 다 남자거나 다 여자다. 인류 전체가 다 백인이다. 피곤한 거예요. 골치 아파. 이제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인류 전체가 다 막 성형수술하고 해서 다 똑같은 IQ 120짜리 자식을 낳고 막 똑같이 미남 미녀만 낳고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아이돌 보면 내가 볼 끔찍해. 와, 나는 TV 아이돌 나온 채널 돌려요. 안 봐. 그냥 끔찍해. 다 똑같이 생겼어. BTS 얼굴 구분이 안 돼. 이번에 또 뭐 뉴진스라는데 얼굴 구분이 안 되잖아. 다 똑같이 생겼잖아. 끔찍해, 끔찍해. 근친혼이라고요. 부부간은 서로를 몰라야 돼요. 신비주의가 있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난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너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끔찍한 거예요. 멸망이야. 그것을 조절하는 관문이 있는 그것이 바로 권력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다. 진리는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야 될지 얼마나 몰라야 될지 이것을 조절하는 조절 장치가 진리라는 거죠. 네, 영원용님, 프렌즈비님, 박명희님, 박신타마님, 난나님, 이성현 엄마님 반갑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을 한 단어로 지배하면 그것은 이기는 힘이다. 그것은 권력이다. 근데 권력이란 말은 또 정치 권력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자, 이기는 힘이라는 단어를 신조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권력인데 동력이죠. 권력, 동력, 모든 종류의 힘, 관성력, 밸런스의 복원력 다 같은 건데 보통 권력이라고 하면 정치 권력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기는 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상부구조의 개입이에요. 애가 울면 형이 달려오고 형이 울면 엄마가 달려오고 엄마가 울면 선생님이 달려오고 족장이 달려오고 대통령이 달려오고 항상 윗선에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것이 권력이다. 이 도구라는 것은 이게 도구라는 거죠. 이 가운데를 지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이 맞고 균형이 맞아야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도구를 사용한다는 건 이 균형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사람 팔은 두 개가 있다고 균형이 맞잖아. 근데 실제 일을 한다는 것은 균형을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계속 잃고 있으면 공을 못 던져요. 투수가 공을 던진다는 것은 균형을 깬다는 거예요. 근데 와인드업을 해야 돼. 이건 뭐냐면 균형을 맞추는 거야. 균형을 맞춘 다음에 다시 그걸 깨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균형을 만들고 다시 그 균형을 박살내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사회는 평등을 지향하는데 그 평등을 깨야 돼요. 계속 평등한 상태에 있으면 부부가 결합을 못해. 왜냐하면 남자가 위에 올라가는 게 여자가 여성 상위 그러고 여자가 또 남성 상위 이래가지고 막 서로 밤새 누가 위에 올라가자 이러다가 막 끝내 결합 실패해서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골치 아파 골치 아파. 그러니까 이 우주는 평등해야 되는데 그 평등을 깨는 것이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우주는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균형이 깨지면 이제 좋다는 거야. 그러나 그래서 이 세상에 진보와 보수가 있고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이유가 균형을 깨야 되는데 균형을 깨려면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균형이 있어도 안 되고 균형이 깨져도 안 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진보와 보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이 왔다 갔다 하냐. 진보는 균형을 찾아가고 보수는 그 균형을 깬다고 계속 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진보가 계속 집권해도 안 되고 보수가 계속 집권해도 안 되고 골치 아픈 거야 이게. 근데 진보가 보수보다 약간 더 앞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균형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 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관계도 그런데 일단 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실행을 할 때는 평등을 깨야 돼요. 근데 평등을 해야 이걸 깰 수 있지 처음부터 평등을 안 하면 이걸 깰 수가 없는 거죠. 골치 아픈 거야. 권력은 골치 아픈 것이다. 근데 이 문제를 정면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공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문병 중독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 가지 장벽이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장벽. 예를 들면 키가 작은 사람은 농구를 못하는데 발이 느린 사람은 달리기를 못하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몽고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게 중국에 딱 갇혀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양쪽에서 찐빵을 만들어버리니까 몽고가 발전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몽고가 발전하려면 항구가 있어야 돼요. 아프리카에 항구 없는 나라들 다 가난해요. 케냐는 조금 나은 게 그래도 항구가 있어. 소통의 장벽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리적 장벽,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것. 두 번째는 언어의 장벽. 이게 뭐냐, 공자가 말한 옹고지시인 수리부자가 이거예요. 이건 인간이 말을 똑바로 해야 된다. 정명사상. 그다음 세 번째는 인간의 장벽. 인간 자체가 장벽이라는 거죠. 뭐냐면 인간의 호르몬, 무의식, 동물적 본능. 인간은 이 집단적 사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집단 사고, 인지 부조화 이런 것은 계급 배반 투표 이런 것은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동물이야. 인간은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고. 일단 계급 배반 투표를 안 하고 계급 충성 투표를 해버리거든요. 왕, 귀족, 기사, 평민, 노예 이렇게 다섯 계급이 있는데 이 계급이 없어서 다 수평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의사결정 자체가 불가능해져. 그럼 어떻게 되냐. 멸망이 멸망.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든 이 상하관계를 만들어요. 뭐 선배, 후배 이런 것도 있고 끊임없이 평등을 지향하면서 내부적으로 끊임없이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고 이 둘은 영원히 평행선을 그리면서 영원히 평등, 불평등, 평등, 불평등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일단 인터넷에 의해서 평등해져 버렸어. 종이신문은 이제 작가하고 독자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작가는 높고 독자는 낮다고. 근데 인터넷을 쓰니까 이제는 아무나 막 지부리는 거야. 아무나 게시판에서 떠들어. 그래서 작가와 독자의 상하관계가 전복이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또 그 뭐야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인터넷 안에서도 또 셀럽들이 유명세를 가지고 더 큰 소리를 친다고 다시 권력이 생겼어. 그러니까 인터넷은 평등한데 그 평등한 인터넷 안에 셀럽들이 다시 권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트위터 팔로워가 몇만 명이냐, 팔로워 숫자가 권력이 돼버렸어. 페북 트위터 팔로워 숫자에서 권력이 없는 인터넷에 권력이 만들어졌다. 똑같아요. 이제 유튜브로 또 가는 거야. 그럼 또 그 유튜브에서 또 독자가 몇 명이냐, 또 권력 만들어지고, 조금씩 또 인공지능이 또 나와. 그럼 또 거기서 또 권력이 만들어지고, 또 평등, 또 권력, 또 평등, 또 권력. 이 투쟁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사라질 수가 없어요. 평등과 불평등. 수평과 수지. 그 사이에 관문이 있고, 그 관문을 장악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진리다. 진리가 뭐냐? 관문을 장악하는 게 진리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관문이 뚫려버리면 인류가 멸종해요. 외계인 쳐들어와서 지구가 박살난다고. 관문이 닫혀버리면 그것도 끔찍한 거예요. 천국도 끔찍하고, 천국은 관문이 뚫려가지고 외계인이 마구 쳐들어오는 게 그 천국이야. 지옥은 고립되어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게 지옥이라고. 몽골은 고립되어가지고 아무도 안 구해주잖아. 몽골을 구해줄 나라가 어딨냐고. 내륙에 갇혔는데. 몽골 외에도 그 스탄 나라들은 뭐 타지키스탄, 뭐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런 스탄 나라들은 다 한국 없기 때문에 다 고립되어서 구해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삐져가지고 흥! 하고 미국이 구해준다 해도 싫어! 미국 싫어! 소련이 구해준다 싫어! 소련 싫어! 다 싫대. 왜냐면 2000년 전부터 아무도 아프가니스탄을 구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삐져가지고 아직까지 삐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조선시대 명나라 군대가 한번 와서 도와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 있는데, 그런 스타 나라들은 단 한 번도 외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삐졌다. 제일 많이 삐진 데가 마케도니아. 엄청나게 삐졌어요. 산 꼭대기 살고 있어. 삐져가지고 말로 내려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관광 가긴 좋은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폴리네시아 섬들의 화물 신앙은 족장이 그 관문을 통제하고 부족민 전체를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버린 거예요.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 21세기 인류도 역시 종교의 이름으로 또 정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문화, 뭐 관습 이런 걸로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롭지 않다. 인간의 비참이 그곳에 있다. 근데 우리는 문명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에 갇혀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지식을 전수해준다면 폴리네시아의 그 화물교 현상이 생길지도 모른다 해서 미리 경계를 하는 거예요. 폴리네시아 섬들은 선교사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서 막 태도하는 소리를 해가지고 화물교가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부족민들 자체 권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선교사한테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선교사한테 재림 예수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얻어서 그걸 이제 족장이 가져간 거예요. 족장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정명석 그래도 많죠. 만민공동교회 뭐 이런 거 신천지 천공 다 그 예수 아이디어로 훔친 거예요. 근데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이 문명을, 외계의 문명을 가르쳐 줄 때는 엄격주의. 개소리 하지 마라. 닥쳐. 긴장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마. 이렇게 군기를 잡을 거라고. 공자 그런 걸 한 거예요. 왜냐. 공자는 교사예요, 교사. 직업이 교사이기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화물교 현상이 나타난다. 개판된다. 세 가지 소통의 장벽이 있다. 지리의 격리, 언어의 한계, 집단의 본능.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이 공자가 수리부작, 옹고지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이 애것을 근거로 새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공자는 보수주의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에요. 그거는 철학을 논할 자격이 없는 아전인수, 유치발랄 수준이야. 행위하학, 행위상학적이잖아. 행위상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메커니즘을 보는 거예요. 그 말을 어떻게 했냐, 단어에 집착하지 말고 왜 그런 말이 필요했냐. 지금은 일단 제자를 뽑는다 그러면 일단 시험을 치고 똑똑한 애들이 제자로 온다고. 근데 공자는 육포 여섯 장만 갖다 바치면 다 제자가 됐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길거리 양아치, 뭐 자로 이런 걸 깡패였어요. 자로 원래 깡패인데 깡패도 육포 여섯 장 들고 와서 공자님 나를 제자로 받아주시오. 그럼 제자 공자가 너 꺼져 이럴 수가 없잖아. 왜냐면 그 당시는 험했기 때문에 깡패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로 너 칼 좀 쓰자. 그래. 자, 예, 제 칼은 제가 잘 씁니다. 그럼 너 오른팔이 되어라. 그 공자가 깡패 자로를 자기 오른팔로 삼은 거예요. 왜냐면 공자가 떠돌아다녔는데 언제 암살될지 몰라요. 그 당시 식객들이 돌아다니다가 암살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실제 공자가 암살될 뻔했어요. 그래서 자로 같은 깡패를 데리고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수준차가 있는 거죠. 제라는 건 동생이라는 뜻이고 자라는 것은 손자라는 뜻인데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냥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 나면 제, 20살 이상 차이가 나면 자. 그래서 제와 자를 합쳐서 제자, 동생과 아들이죠. 공자는 아버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는 동생과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자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 것을 근거로 새 것을 말해야 한다. 이걸 구조로 보면 연역법이라고. 수리부자. 이걸 뭐냐면 귀납법의 폐해를 지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입장을 배제하고 객체 자체의 운동 메커니즘을 따라야 한다. 물론 공자가 이 정도 하는 건 아니죠. 공자가 뭐 객체가 뭔지 운동 메커니즘이 뭔지 뭐 알 게 뭐야. 근데 직관적으로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내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족장이 딱 됐어. 내가 족장이 딱 됐는데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막 얄궂어 소리하면 닥쳐. 내가 한 말 외에는 지어내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외계의 지식을 알려주는데 지구인들이 개소리하고 외계인한테 혹시 메시아였어요? 혹시 예수, 재림 예수 아니에요? 원래 예수님이죠? 하고 막 개소리하면 닥쳐. 난 외계인이야. 난 예수가 아니야. 맞네. 재림 예수 맞네. 딱 봐도 예수구만. 예수가 약속했어. 2000년 전에 약속했어. 당신은 예수야. 이런다고. 외계인이 아, 난 예수가 아니고 외계인이라고. 말 좀 들으라니까 들아. 군기를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이 옹고지신 수리부자. 과학은 있는 것을 기술하는 거지 없는 걸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허풍을 쳐서 화물교가 생겼는데 공자는 허풍 치지 마라. 과학적 자세로 접근하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다 뭐냐 하면 차원이에요. 차원. 차원 앞에서는 엄격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차원은 하나를 복제해서 열을 만들기 때문에. 공자의 제자 안회는 하나를 보고 열을 알았다 하는데 그 차원을 알았다는 거예요. 차원을 알면 개를 알면 개 하나를 알면 채가 10개 생기고 채 하나를 쪼개면 각이 10개 생기고 각 하나를 쪼개면 선이 10개 생기고 선 하나를 쪼개면 점 10개 생겨요. 여기 선이란 말이에요. 선을 쪼개면 점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무한대로 생겨요. 무한대로 복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제의 원본을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제할 때 원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그것이 수리부작이다. 주체와 타자 사이에 소통의 장벽이 있고 차원의 장벽이 있고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같은 차원에 있지 않고 둘 사이에는 반드시 매개가 있어야 된다. 매개가 없으면 전달이 불가능하다. 그걸 공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의 매개는 뭐냐? 그건 권력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올려다보는 시선은 어린이의 시선을 가지고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일단 소크라테스는 뭔가 알았어. 너희들은 모르지. 난 알았어.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의리광 피우는 자세예요. 플라톤도 마찬가지예요. 플라톤도 스파르타한테 아테네가 졌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이 철인 정치 뭐 개소리하고 의리광 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의 비유 뭐 이데아가 있다 뭐 개소리 했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 뭐냐면, 석가모니도 편법, 방법이라고 그래요. 방편이래, 방편. 독화설의 비유. 독화설의 비유가 석가의 대표적인 오류인데, 독화설이 나라고 맞았어요. 사람을 살리는 게 급하지, 그 화살을 어디서 쏘았는지 이게 중요한 거야. 화살을 쏜 게 뭐냐, 형이상학이죠. 화살이 맞은 건 뭐냐, 형이하학이라고. 형이하학이 중요하지, 형이상학이 반복해주냐. 그럼 형이상학이 뭘까, 수학이죠. 그럼 수학이 반복해주냐. 수학 필요 없어. 그래서 인도가 망한 거예요. 공자의 석가모니 독화설의 비유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수학은 형이상학이고 형이상학은 필요 없고 수학을 할 필요가 없고 그러므로 인도는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학의 나라에서 수학을 부정해버렸어. 그 인도가 망하는 건 당연하지. 이게 개소리 아니야. 왜 형이상학을 부정하냐고. 화살이 날아왔으면 화살을 누가 쏘았는지 봐야지. 근데 이건 뭐냐면 방편인데 편법이죠. 그냥 당장 그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는 게 급하다. 실용주의가 급하다. 관념론 필요 없다. 합리주의 필요 없다. 생각해보면 석가는 엄청난 실용주의. 이명박. 그 이명박이 실용주의에서 성공했냐고. 다 실패했잖아. 대통령 되는 데 성공했어. 자기 대통령 되는 데는 윤석열도 성공했다고. 나라를 못 구해서 그렇지. 화살을 쐈으면 화살을 쏜 놈을 죽여야지. 화살 맞은 상처만 계속 주무르고 있으면 화살 또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이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전부 의리광이에요, 의리광.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글자가 없어서. 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글자가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었어. 그래서 양반들이 책을 안 썼기 때문에 개소리 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 논리를 의사결정의 집단적 의사결정의 근거로 삼지만 선악이라는 것은 결과책이 원인책을 동력이 있는 쪽에 복제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선악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맞대응으로 이해해야 돼. 무엇이 옳으냐 이걸 따질 필요 없어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냐,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따져야 된다고. 예를 들면 한동훈은 선거 전략을 한동훈이 낫냐 이재명이 낫냐, 한동훈과 이재명의 인기 투표, 한동훈이 좋아 이재명이 좋아, 한동훈이 더 좋아 이재명은 번뇌자 이러고 있던 인기 투표하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권자는 어떨까? 유권자는 한동훈이 낫냐 이재명이 낫냐에 관심 없어. 유권자는 한동훈이 저렇게 하면 국민은 어떻게 할까, 네가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한다,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 이쪽을 때리면 국민이 이쪽을 때리는 거예요. 한동훈이 공격을 하면 국민은 수비를 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항상 그렇잖아. 인간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다 그래요. 남편이 이걸 하면 마누라 이쪽에 가 있고 남편이 바깥이라면 마누라 아니라고 항상 서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요. 빈자리를 메꾼다고. 축구를 해도 그렇잖아. 손흥민이 이쪽으로 가면 다른 손이 이쪽으로 가고 손흥민 가는데 따라가면 안 돼요. 패스를 하려면 저쪽으로 가야 돼. 항상 반대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근본 힘은 선악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선악은 결과책이고 원인책을 봐야 되는데 원인책은 권력이고 그건 뭐냐면 맞대응이다. 그래서 무엇이 옳으냐, 일단 뭐 노동자가 옳으냐 농민이 옳으냐 뭐 재벌이 옳으냐 이런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다고. 일단 방시혁은 멀티레이블을 만들었어. 그럼 민희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볼 때 민희진이 뉴진스를 만들 때 방시혁은 아일리스를 만들어서 이미 대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가 정권을 가지고 만들어 주무르겠다 그럼 나도 방법이 있지. 이런 식으로 엿먹인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쁜데 중량은 맞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방시혁이 그런 식으로 하면 민희진이 이렇게 맞대응한다. 민희진이 이렇게 하면 방시혁이 이렇게 맞대응한다. 이렇게 서로서로 계속 맞대응을 하면 최종적으로 국민은 누구를 지지할까. 그것도 나라마다 좀 달라요. 다른 나라에는 방시혁처럼 멀티레이블 하는 게 없어. 그 있을 수가 없어. 다 망해.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민희진이 100명이야. 방시혁은 한 명인데 민희진은 100명이라고 누가 이기겠냐고. 100명의 민희진이 방시혁을 존나게 패가지고 피떡으로 만들어버린다고. 근데 우리나라는 방시혁이 더 많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만 재벌 구조가 있고 다른 어느 나라에도 재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는 재벌이 아니죠. 일론 머스크는 기업 한 개를 가지고 하는 거지 재벌이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도 아이폰 하나 가지고 애플 하나 가지고 하는 거지 애플 계열사가 100개 되는 게 아니라고. 근데 한국은 와, 카카오, 다음 카카오 이놈도 재벌하고 있어. 자회사 100개, 김범수. 완전 재벌놀이에 미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그 100명의 미리진이 생겨요. 내가 김범수다. 그 자회사 100개 만들자. 그 100명의 미리진이 생겨가지고 김범수를 존나 조지는 거야. 김범수는 바로 사망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 재벌 같은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멀티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카카오 김범수한테 그 안 되는 거야. 100명의 미니질이 생길 거야. 너 줬다는 거야. 하고 고춧가루를 뿌리면 안 되고, 해봐라. 혹시 하냐고 한번 해보라고 하고. 방시혁이 처음 멀티 레벨을 만들다 할 때 제가 또 사람, 그 위험한데. 100명의 미니질이 널 죽일 거야. 그래도 해봐. 저는 원래 긍정주의자이기 때문에 100명의 버루투스가 있어도 나폴레옹 해봐. 그래 나폴레옹 해 하는 거야. 그러다 너 죽어. 죽어도 좋아. 가. 좆빠가. 좀 빠르게 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돼.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71명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